예, 야고보서 강의 11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주에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이제 6절 말씀 이제 살펴봤는데, 야고보서 5장은 재물에 대한 거, 예, 그 다음에 인내하는 거,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 이세 가지 토픽이 이제 그 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미 6절까지 살펴봤기 때문에, 7절부터 시작해서, 인내와 그 다음에 기도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7절부터는 인내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한번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5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 야고보가 자기의 서신을 시작하자마자 이제 12지파에게 인사한다. 곧바로 인사하자마자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그 다음에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룬 줄 너희가 안다.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면서부터 인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끝나면서 지금 또다시 인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내. 자, 여기 그 인내는 가만히 이렇게 가서 보면 주로 이제 성경에 patience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우리가 인내로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long suffering 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long suffering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나타낼 때,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의 이 잘못하는 그런 일을 오랫동안 참는, 그걸 할 때는 long suffering, suffer라고 하는 거는 부당한 거를 참는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어떤 상황이나 이런 환경, 아니면 친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는 거는 인내한다. 이제 보통 그렇게 그두 가지 단어가 그렇게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내해야 된다고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내는 부당한 일이 생길 때 참는 게 그게 인내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참는 거는 long suffering, 오래 참음. 부당한 어떤 일이나 환경에 대해서 참는 건 우리가 인내.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그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는 부당한 일이 우리 세상에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 여기 7절에서 9절, 우리가 이제 8절, 9절 계속 가서 보시면 인내해야 되는 그 이유가 예수님의 재림 때문이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인내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터인데,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직접 말씀해 주시고,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러 여러 지역을 다니며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때까지 참고 인내해야 된다. 이와 같은 그 인내의 권면의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야고보서 5장 이제 7절 이하의 그 인내에 대한 그 말씀에서 야고보는 세 종류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냥 단순히 인내라 이러면 그 인내가 뭔지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세 가지 이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세 가지 사례를 생각하면 그럼 인내가 무엇인지 너희들이 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7절에 나오는 건 농부의 인내를 생각을 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농부가 씨를 뿌리면 뿌리고 나서 그 다음날 열매가 날 것을 바라는 그런 농부는 아무도 없잖아요. 저 같은 성격이 좀 급한 사람은 매일 가서 볼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열매가 안 나오나. 그런데 이게 열매가 나올 때까지 6개월이든 뭐 8개월이든 기다려야 이게 열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씨 뿌리고 곧바로 열매를 내지 않는다. 특히 우리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하고 열매를 이렇게 거두는 시기가 다릅니다. 우린 보통 봄에 이렇게 심어서 가을에 이제 거두죠. 그래서 보통 추수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은 가을에 심어서 봄에 수확을 해요. 그러니까 추수가 아니라 춘수가 돼야 되는데 춘수란 말은 우리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수확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개역성경 이런데 추수할 때가 이거 틀리는 말이에요. 추수가 아니고 수확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에서는 이 수확하는 일이 5월이나 6월경에 생기기 때문에 추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말이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 가을에 씨를 뿌리고 이제 봄에 한 5월, 6월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제 거두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광야가 많고 비가 많이 내리지 않고 갈릴리 호수 주변 이런 데 빼고는 비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비에 의존해서 농사를 이제 져야 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크게 두 종류의 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을철 아니면 초겨울 들어가면서 이른 비가 있고 그다음에 봄에 늦은 비가 있고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늦은 비와 그다음에 이른 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것들이 이제 농사를 짓도록 이제 만드는데 농부가 이것을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얼마나 지금 가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모내기도 못하는 그런 그 논이 많다. 그거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와 같은 거 그렇다고 우리가 뿌려놓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할 수는 없는 그런 상태고 그러니까 농부가 할수 있는 일은 사실은 뿌려놓고 기다리는 동안 자기가 할수 있는 대로 가꾸고 그 외에는 뭐예요? 기다리는 것뿐이 없다. 지금 우리가 한번 가서 현실을 한번 살펴보면 농부가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나? 뿌리고 할수 있는 대로 다듬고 그 외에는 열매가 맺힐 때까지 기다리는 것뿐이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비슷하다. 지금 야고보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왜 기다리느냐? 거기 가서 보니까 7절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기대하는 이거 기다린다고 얘기할 때 그것은 비가 아닙니다. 그 앞에 나오는 귀한 열매예요. 귀한 열매. 이것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서 꾸준히 참고 기다린다고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열매가 사실은 가장 귀중한 거다. 우리 성도들도 사실 어느 면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듬고 할수 있는 대로 가꾸는 그런 상태에 있다. 열매가 언제 맺히냐? 실질적인 열매는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부활하든지 아니면 휴거를 받든지 해서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그 심판석 앞에 서게 될때 저와 여러분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우리 몸에 행한 그 일들의 열매를 그 자리에서 이제 보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엔 특별히 성령님의 그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열매, 우리가 보통 아홉 가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열매는 하나고 아홉 개의 양상이 있는 게 맞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 프루시라고 하는 단어가 단수로 쓰였어요. 성령님의 열매들이 아니고 성령님의 열매, 그 열매의 아홉 가지 양상이 나타난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여러분 이거 쭉 나가면 이게 그냥 쉽게 안 되겠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시련과 고난 이런 속에서 계속해서 참고 기다려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8절에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여기도 또 주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굳건히 해야 된다. 사실 우리 사람들의 거의 모든 문제가 다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가. 요새 이제 메르스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가 이제 시끄럽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무엇인가 참 이게 혼란스럽겠다. 이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의사들이 이야기하고 또 외국의 유명한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하는 걸 들어보면 그렇게 두려워할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불안하니까 이게 온 나라 이렇게 떠들썩하잖아요. 그렇죠? 그 지금 여기도 마음을 굳건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메일도 드리고 아니 문자도 드리고 또 교회 사이트에 올린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들 당할 때좀 마음을 굳건히 하고 늘 하던 것처럼 평상시 하던 것처럼 좀 신중하게 조용하게 남들이 그렇게 떠드는데 우리까지 떠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 할 일을 하고 몸 관리 잘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태도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마음을 굳건히 하려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는 말씀을 읽는 거, 그 다음에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제가 말씀 읽는 거왜꼭 하나 말씀드리는 건 경건서적을 좀 많이 읽는 거,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을 합니다. 아, 우리 장로교 목사님 중에 20세기에 가장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할수 있는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세요.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 설교와 설교자 이런 책을 읽어보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니면 뭐 주님의 일을 뭐 하기 전에 꼭 성경을 읽는다든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일단 경건서적 같은 거, 내 마음에 와서 닿는 그런 서적을 읽고 마음을 촉촉하게 이렇게 부드럽게 만든 이후에 그 위에 기도도 하고 그 이후에 성경 읽기도 하고 설교도 준비하고 그런다는 이야기를 거기서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읽기를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낮에 하길 좋아하고 어떤 방식으로 해서 상관이 없어요. 세 가지가 좀 이렇게 합쳐질 때 마음이 좀 단단해지는 그런 일이 생긴다. 말씀 읽기, 경건 서적 읽기, 그 다음에 기도하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히 보존해 주신, 이 하나님 자신의 그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들을 완전히 보존해 주신 킹제임스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약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신약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간단하게 그냥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하나는 구원과 그 다음에 선교 아니면 전도가 아니겠느냐. 이 구원에는 그냥 단순히 구원받고 그 위에 막 사는 거 말고 구원에는 구원과 그 구원받은 이후에 죽을 때까지 성화를 포함해서 제가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플러스 성화 아주 좀더 세분화하면 그리고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선교와 전도,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또 좋은 가정을 이루는 거, 이런 것들,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굳건히 할 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교회를 하면서, 제가 그래도, 많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일단 부부관계가 좋아야 되고, 가정생활이 좋아야 된다, 그 얘기를 늘 말씀드리거든요. 이게 없이 교회만 와서 무슨 일을 한다 그러고 사람들 눈에 이렇게 자꾸 드러나는 그런 데서만 이거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어느 면에서는 마음이 굳건히 되지 않은 사람이 그런 징표다. 교회에서만 잘하고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마음을 굳건히 한다고 할 때는 개인의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개인의 사생활과 그다음에 가정생활 부부 생활, 이런 것들이 잘 되면 제가 볼때 교회 생활은 그냥 자동적으로 잘될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걸 거꾸로 하려고 하니까 이 안에, 교회 생활만 그냥 사람들 보이는 데 와서 위선과 가식을 가지고 잘하는 것처럼 자꾸 포장을 하려고 하니 이거 갖고는 집에 가면 그냥 다 드러나잖아요. 근데 혼자 있을 때 그 다음에 가정에서 잘하면 교회 옷은 제가 보기엔 자동으로 잘될것 같아요. 순서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기 위해선 마음을 굳건히 해야 된다. 마음을 굳건히 해야 된다. 중요한 점은 뭐냐? 농부가 씨 뿌리고 나서 거둘 때까지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해요? 자기가 할 수, 기후 같은 건 제가 조절할 수 없지만 할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잡초, 특히 잡초, 해충을 제거하잖아요. 그건 농부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잡초와 그다음에 해충을 제거하는 그 일은 부지런히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절 가서 보니까 9절에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여기도 또 재림의 그 문맥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인내하는 동안 쓸데없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 열매와 전혀 상관없는 쓸데없는 일, 여기에 에너지를 소비하지 마라. 그것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오고 있어요. 서로 불평하지 마라. 불평하면 그러면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주로 불평을 하고 불화를 일으키냐? 많은 경우 하나님의 계획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불화가 발생을 한다. 우리 교회를 운영하거나 할 때도 제가 보기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자신이 없다 그럴까 아니면 좀 마음이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무언가를 그냥 막 성도들 그냥 부담을 주면서까지 그러면서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거든요. 예. 아마 우리 교회 사이즈 어떤 뭐 독립침례교 뭐 이런 데 된다 그러면 지금 뭐 어디 선교해야 된다고 선교사 20명, 30명 뭐 해서 그냥 뭐 엄청날 거예요. 예, 지금. 예, 엊그제도 어느 분하고 통화를 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뭐 미얀마에 뭘 보내고 뭐 하고는 아주 엄청 바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뭐 미얀마가 뭐 인도 간에 선교사가 지금 하나도 없으니 우리 미얀마에 가 있는 우리 누구죠? 네팔에 가 있는 우리 한수연 형제는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지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 지금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지금 사이즈가 되면 뭐 10명, 20명 해놓고 그냥 매일같이 그래프 그리고 선교원금 내라 그러고 막 대부분 그렇게 어느 면에서 닥달을 할 텐데, 전 뭐라 그럴까. 제가 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지 어쨌든 모르겠지만,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 이거는 자동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이제 되는 거고 꼭 어떤 그 조직화된 이와 같은 그 시스템을 통해서 꼭 선교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할수 있는 거,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 소모하지 않고, 우리가 할수 있는 일, 가장 잘할수 있는 일, 여기에 최대한도의 그 에너지를 사용하고 우리가 할수 있는 거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 놓은 것처럼, 성경 사역을 한다. 잠깐 가만 보니까 지금 한 20몇 년이 이게 지나갔거든요. 어저껜가도 어떤 분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보내갖고, 전주에 있는 뭐 무슨 선교사가 지금 성경을 또 만들고 있고, 서울에 있는 무슨 목사가 또 성경을 만들고 있고, 그러니 좀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예 마음대로 내라고 그렇게, 그렇게 그, 뭐라 그럴까, 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다음에 그분들 만나거든. 마음대로 내도 된다고 그렇게 전달해줘라. 아마 그분 생각에는 그렇게 되면 제가 막 초조해하고, 뭐 불안해하고, 아마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내도 된다고 그렇게 전달해줘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모든 게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면 또 그대로 돼서 그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초조해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 제 몸도 그렇고, 제가 알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근데 몸을 죽여가면서까지, 그렇게 하면서까지 할수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에너지 이런 것들을 쓸모없는 그런 일에 사용하지 않고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그런 일에 사용하고 이런 가운데 뭐 다른 데가 더잘 돼서 그렇게 되면 뭐 그쪽으로 넘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생각을 하고 목회 사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걸 가지고 뭘 이루어 갖고 2,000명, 5,000명 무슨 교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의 그 뭐라 그래. 그게 야망이거든요. 그거 자체를 이미 가지면은 그거에 쫓겨다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비참하게 된다. 그러니까 쫓겨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하면서 열매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쓸데없는 일에는 우리가 신경 쓰지 말고 우리 교회가 아니면 나 자신이 이 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될 것인가. 여기에 총력 전을 펴면 그러면 이것이 성경 사역이든 목회 사역이든 아이들 가르치는 거거든 아니면 단순히 교회 와서 섬기는 거든 사회생활 하는 거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농부의 예를 이제 야고보가 들었고 둘째는 대언자들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게 10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 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으로 삼아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대언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 말하는 그런 사람이 대언자예요. 그래서 이 대원자는 AD 90년 정도까지 이 땅에 존재를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같은데도 예언 은사가 아니라 대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냐하면 성경 기록이 이렇게 글로다가 아직까지 주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을 하는 그와 같은 선물이 고린도 교회에도 이거 다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AD 90년경에 요한계시록이 완성이 되면서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완성이 다 되고 난 이후에는 대언자가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그런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 가서 보니까 야고보가 어느 면에서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거, 인내하는 거에 예는 대언자들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와서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말씀을 선포하면 많은 사람들이 대언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그렇죠? 이들을 학대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참고 대언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와 같은 대언자들의 예를 너희가 본받아보면 그러면서 참아야 된다. 이러한 그 대언자들의 예 중에 가장 뭐랄까 뛰어난 예라 그럴까? 들라고 이야기하면 예레미야를 들수 있을 거예요. 그날 한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에게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했지만 돌아선 사람이 아마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여기 가서 봐서는 10명도 채안 되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은 큰 대언자라고 이야기하세요. 큰 대언자.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예레미야서를 저와 여러분이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말씀을 전하다가 결국 진흙투성이에 그 지하 감옥에까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싹 까맣게 그냥 어두컴컴한 그 지하 감옥에 이 줄을 내려갖고 거기 진흙탕에다 그냥 집어넣어놓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와 같은 일들이 대언자들에게 임했다. 그래서 성경 가서 보면 대부분의 참된 대언자는 백성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이런데 가서 예수님의 말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가서 보겠습니다.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언자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가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은 대부분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가서 보면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첫째 대언자가 아벨이라고 얘기해요. 아벨이 자기 형 가인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해. 그게 대언자예요. 그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 시대 맨 마지막 대언자 스가랴까지 많은 대언자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상한 건 예레미야 당시에 그 예레미야 책을 가서 보면 거짓 대언자들은 많은 대접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이 너희에 대해 다 좋게 얘기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목사를 하면서도 목사에 대한 비난과 이런 게 있을 때 아, 그래도 화는 받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다 좋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압을 한다든지 뭐 이러니까 다 좋다 그러지. 그게 아니고 진리를 이야기하고 이러면은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대적자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너희에 대해 좋게 이야기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했냐? 거짓 대언자들. 가서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이 있다 그러고 조금 고쳐주고도 다 나았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돈을 빼먹고 갈취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거기 빠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언자들이 고난과 핍박을 당하였으나 계시록 22장 12절 가서 보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 빼고 나머지 11명은 역사의 고증에 따르면 다 순교한 것으로 나오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당시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참수형을 당하고 로마의 감옥에서 죽었다는 애고 같은 그 기록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거 가서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대언자들이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와 같은 것을 참은 이유는 예수님의 보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인내하는 그런 사람의 예로 욥을 지금 야고보가 들고 있습니다.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는 분이시니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많이 알면서도 사실은 경건한 가운데 이런 삶을 사는 가운데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가서 읽어보시면 욥기는 욥은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그런 인물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4000년쯤 전에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욥기 자체가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 얼마,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쯤에. 그리고 물론 창세기 안에 들어있는 기록은 지금부터 6000년 전에 그 기록이지만 그게 이 글로 기록이 된 것은 모세의 기록이 됐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욥이 태어나고 죽은 이후에 한 500년쯤 지났을 때이 모세오경인지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은 우리가 이제 욥기라고 이제 기록된 그 순서로 봤을 땐 욥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욥기 가서 보니까 욥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욥이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고난당한 이유가 욥기 가서 보겠어요. 1장 1절. 그가 많은 악한 일을 해서 고난을 당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서 욥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 가서 보니까 우스 땅에 욥이란 이름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은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더라. 뭐 저와 모르겠어요. 여러분하고는 좀 비교가 비슷하게 될지 모르지만 저하고 이렇게 비교해서는 뭐 저보다 한참 저 위에 계신 이런 분인데, 그렇잖아요. 완전하다. 완전하다. 성경에 완전하다는 얘기는 죄를 안 짓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그런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 하는 자인데, 근데 욥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일이 생겨서 저 하늘에서 사탄이 욥을 고소해서 욥이 저렇게 잘 사니까 그렇죠? 아들, 딸들도 많이 주고, 아내도 속을 썩이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이거 다 걷어가면,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거다. 그 누가 그래요? 사탄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고소하는 자, 형제들을 고소, 사탄, 마귀의 뜻은 고소하는 자란 뜻이에요. 고소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은 욥은 알지도 못하는 지금 하늘에서 이와 같은 일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자기 아들, 딸들 다 잃게 되고 부인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고 진짜 뭐 그와 같은 그 모욕과 이런 걸뭐 우리는 뭐 당해본 적이 없죠. 근데 욥 같은 경우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고 곧바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인데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당하기 어려운 그런 그 고난과 핍박 모욕을 심지어 자기 아내에게까지 당하는 그런 일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 후서 가서 읽어보시면 신약에 이제 사도 바울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가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까지 올라가요. 이 세상 사람 가운데 셋째 하늘에까지 올라갔다 다시 왔다는 거는 성경 기록에 보면 오직 사도 바울뿐이 없어요. 이쯤 되면 거의 모든 게 끝난 거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셋째 하늘, 거기 가서 이 천군 천사들이 말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하신 이런 것들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엄청난 걸 봤어요. 이쯤 되면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그 밑에 가서 보니까 사탄의 사자를 또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죠? 사도 바울이 자고하고 교만할까 봐. 그래서 바울이 세번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걸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면에서 평생토록 그 사탄의 사자가 가져다 준그 병을 평생토록 몸에 지닌 채 하나님이 그를 낮추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계획 하에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가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권에는 어떤 책임이 따른다. 이런 것도 우리가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짐도 우리에게 주시면서 어느 경우에 복도 주시고, 그래서 이두 가지가 균형을 좀 이루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너무 한쪽으로만 이렇게 치우치게 되면 너무 부담만 되고, 너무 아무것도 안 되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도. 너무 또 모든 일이 다잘 된다 그러면 또 교만해서 넘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간쯤에 이렇게 하나님이 가져다 놓으시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냐, 우리게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좀 어려운 일이 그래서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랑침대교도 이제 7년 넘어서서 이제 8년째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그동안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교만하지 않고 더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지 않았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킹잼 성경 사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몇 년 동안 하는 가운데 같이 좋아하고 사귀던 그런 사람들 잃어버린 사람도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많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생겨요. 계속 생깁니다. 그거 하나하나 우리가 극복을 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거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야, 그래, 어떻게 해요? 더 우리 자신도 살펴보게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글을 쓰게 되고 그러면은, 그게 또 많은 사람들을 교육하는 그런 좋은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을 그렇게 비우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러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걸 이기고 나가고, 그렇게 이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욥은 이유를 알지 못했으나 결국 참고, 그리고 욥기 맨 마지막 한번 가서 볼까요? 욥기가 1장부터 시작해서 42장까지 그렇게 이제 나오는데 42장 10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께서 그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시고 또 주께서 욥에게 그가 전에 소유했던 것의 두 배를 주셨다. 아내도 두 배를 줬는지 그건 얘기가 안 나와요. 아내도. 근데 아내 이야기는 영안 나와요. 자식들 이야기만 나오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 아내와 다시 결혼을 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는데 하여튼 아내는 뭐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자식들도 그렇고 모든 것두 배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면서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동정심을 가지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욥의 삶을 지배하였다고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 이렇게 키우고 이럴 때 보면 어떨 때 정말 불쌍하거든요. 제가 이 학교에 이렇게 가 있고 그러면 특히 겨울에 이런 때 우리 학교에 고양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고양이들이 이게 막 불어난다고요. 너무 추우니까 복도 안으로 들어와서 이방 앞에 이렇게 서 있어요. 고양이들이. 그러면 도망도 안 가요, 잘. 왜냐하면 밖에 나가면 너무 춥고 먹을 것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가서 물을 어떻게 먹나 그게 내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물을 먹어야 살거 아니에요, 고양이가. 딴건뭐 어떻게. 근데 가서 보니까 지붕 위에서 눈이 녹아내리잖아요. 고름통을 타고 거기 가서 거기서 물을 먹더라고요. 이런 것들 이거 보면서 야참 이게 긍휼히 여긴다는 거, 이런 그 짐승도 이렇게 좀 긍휼히 여기고 하는. 근데 가서 보니까 또 긍휼히 여긴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또 고양이 밥 갖고 와갖고는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 옆에. 그래서 며칠 전에 제 아내도 고양이 밥두개뭐 이렇게 해서 주면서 그릇 가져다 놓고 오거든 주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 가져다 놨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실 때, 야, 이렇게 불쌍히 여긴다는 게 뭔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참는 가운데 하나님이 동정심을 베풀어 주시고 친절한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가만 보면서 우리가 하나 이제 깨달아야 될 거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중에 어떤 것은 마귀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도 있다. 다 그렇다 그러면 안 돼요. 어떤 것은 그런 것도 있다. 이런 것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성도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어느 정도 이 안목을 가지고 판단할 줄도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누가 주로 마귀에게 이제 당하는가 이 야고보의 이와 같은 그 이야기를 보면 인내하지 못한 사람이 주로 마귀에게 이제 많이 당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어떤 경우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것이 답이 될 때도 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지만 조금 이따 우리가 기도로 이제 살펴보겠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순서를 발표해야 될 것이냐. 맨 끝에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가 답인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오순절 은사주의 하는 사람처럼 그냥 돈만 내면 그냥 모든 게다 풀리는 게 아니고 아무리 돈을 내도 안 풀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사실 나중에 하나님이 욥에게 모든 걸 다시 원상 회복시켜줬으니까 그렇지 그 되기 전까지 욥도 그런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12절 가서 보니까 그러나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먼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어떤 맹세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예는 예라 하고 너희의 아니오는 아니오라 하라. 이것은 너희가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리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가서 보면 앞뒤 문맥상 특히 어려움을 당할 때 맹세하지 말라는 그런 문맥이 그냥 단순하게 이건 맹세하지 말라 하나만 이게 떼 보기가 좀 어렵고 앞뒤 문맥상 어려움을 당할 때 맹세하지 말라는 그런 문맥으로 보는 것이 여기 합당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볼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맹세를 굉장히 잘해요. 제가 유대인들은 많이 만나지 못했지만 유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파키스탄 뭐 이런 데 이슬람 이런 그 교를 믿는 그런 사람들 이제 많이 만났거든요. 이 사람들은 맹세를 엄청 많이 합니다. 알라를 두고 이제 맹세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중동 지역에 이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맹세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맹세에 대해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아주 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한번 가서 마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 5장 34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33절부터 읽는 게 좋겠네요. 또 옛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스스로 거짓 맹세하지 말고 내가 맹세한 것들을 주께 이행하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과거에 대언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율법의 교사들이 거짓 맹세하지 말고 맹세했으면 주님께 이행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으니 그대로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말씀에 따라 맹세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맹세하고는 주께 이행하면 되지 않겠는 생각하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결코 맹세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왕좌이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데다 땅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그것이 그분의 발받침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그것이 위대한 왕의 도시 누구의 위대한 왕이? 예수님 예수님의 도시라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36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 것은 내가 머리털 하나를 희거나 검게 할수 없기 때문이라.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뭘 맹세를 하냐는 거예요. 하지 마라.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도 오직 너희 대안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 무엇이든지 이것들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느니라. 이게 교회 안에서도 이게 맹세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비슷한 일이 많이 생겨요. 차마 노를 못하는 거예요. 싫으면서도 예스 하는 경우가 너무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싫으면 딱그 자리에서 싫다고 이야기를 해서 목사가 너무 냉정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뭐 그건 뭐제 성품이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이렇게 위선과 어떤 가식의 이런 탈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면 그러면 아닌데도 긴 것처럼 하고 긴데도 아닌 것처럼 대답하는 그런 경우가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자꾸 그런 문화가 형성이 돼버리면, 그러면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저 사람이 얘기한 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 말씀대로, 예스면 예스, 노우면 노우 딱 이렇게 정확하게 대답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닌데도 긴 것처럼 하고, 긴데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해야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돼. 그거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그 문화 아니면 이 풍습? 이런 거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닌 걸로 그냥 딱 이렇게 부러지게 이야기하는 거. 에,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가능한 한 말수가 작은 게 좋겠다. 여기 가서 보니까 고난의 목적은 인격의 함양이다. 성경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고난받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 구약 성경 가서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고난받지 않고 제대로 된 사람이 있나?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이 인내하라고 하는 그 말씀도 결국은 이 성도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고 하는데 이때 성도가 참아야 된다. 특히 많은 경우 묵묵히 기다리는 게 좋다. 우리 베드로의 사례 아시죠? 베드로. 예수님 앞에서 세번 부인할 때 뭐라 그래? 결코 그런 일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얘기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을 수,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 가능한 한좀 말수를 줄이는 것이 좋겠다. 지금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13절에서 20절은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 중에 하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말. 그렇죠? 근데, 야고보서를 가서 읽어보니까, 야고보가 지금 서신을 쓰고 있는 그 수신 대상자들이 말의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조금 아까도 가서 보니까 여기 5장 9절에 뭐라고 지금 돼 있습니까? 9절에 서로 불평하지 말라. 이거 말 문제잖아요. 그렇죠? 12절 맹세하지 마라. 이것도 말 문제잖아요. 그다음에 아예 거의 3장은 전체가 다 혀조심하라. 다말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혀를 가지고 말을 하는 건데 교회 안에 가장 나쁘게 나타난 증세가 뭐냐? 이 말을 잘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 그래서 말에 대해서 쭉이 폐단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가서 말의 좋은 점을 지금 우리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혀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 이렇게 이제 보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를 노래할지어다.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고난당하는 사람만 기도해라. 이 구절은 그런 구절이 아니에요. 한번 가서 보세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고, 즐거워하는 자가 한 구절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 따서 고난만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것은 뭐냐? 우리가 인생을 사는 가운데 어떨 때는 고난당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기쁨을 누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균형을 이렇게 잡고 그리고 성경 구절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당할 때는 그때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10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가서 보니 우리 믿는 성도들도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시험을 우리가 당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리면 그리스도인도 암에 걸릴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치매에 걸리면 그리스도인도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 공통적으로 생기는 그런 일이 우리는 면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고난을 극복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겨낼 수도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오늘 가서 이제 한번 살펴봤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도 고난당하시잖아요. 지금 십자가에 가셔야 되는데 아버지께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가능한 한이 잔을 내게서 내가 받지 않고 그게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몸을 입고 계신 그런 상태에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근데 뭘 들어주세요? 그 잔, 고난의 그 잔을 마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분에게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명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다 승리로 이끌어주고 우리가 사람 보통 우리 오순절 은사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일이 아니라 많은 경우 그 고난 가운데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삶도 가서 보시고, 다윗의 삶도 가서 여러분이 한번 가서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이 믿음의 선진들의 그 삶에서 고난이 있을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움 당할 때는 기도하시고, 즐거울 때는 또 뭐라 그랬어요? 쥐를 노래해라. 그러니까 말을 좋은 용도로 사용하는데 어려움 당할 때는 기도하는 대로 사용하고 기쁜 일 당할 때는 어떻게 해요? 노래하는 거로 사용을 해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주일날 노래 많이 못 부르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뭐 거의 일주일 내내 노래를 못 불러요. 주일날 와서 찬송 부르는 시간이 어느 면에서 가장 좋은 그런 시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교회 할 때는 예배 시간에 6개, 7개 찬송을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길어져서 지금 네 개만 하고 있는데 찬송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좋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기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털어놓는 기도요. 그렇죠. 하나님이 찬양하는 거에 감사하는 거 그거 자체가 예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한번 골로새서 가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부히 거하게 되면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부히 거하게 될때 시와 찬송가와 영적인 노래를 가지고 서로 가르치기도 하고 훈계하기도 하고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할 수도 있고 그래서 노래하는 것, 특히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이 말을 할수 있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아주 커다란 그런 경배라고 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4절에서 이제 16절은 말을 좋은 용도로 써라. 그 용도 중에 하나가 병든 자가 있으면 가서 기도해라.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 14절에서 16절은 문맥을 잘 보셔야 됩니다. 문맥을. 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님 믿는 그런 사람들, 그렇죠? 어느 면으로 얘기하면 지역 교회란 말이에요. 그 지역 교회 안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교회의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이게 벌써 이게 문맥이 조금 벌써 이 사람이 무언가 죄를 지은 그런 문맥으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장로들 지금 불러서 기도하라는 그런 문맥이에요. 그 다음에도 가서 보니까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해라. 어떤 사람이 아플 때 잘못들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이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다. 이렇게 가서 보니까 우리가 애가 아파요. 애가 아프면 지금 교회 장로들 부르고 죄를 고백하고 뭐 허물을 지금 이런 문맥으로 이걸 읽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문맥이 지금 여기 아픈 이 사람은 어떤 교회에서 어떤 공적인 어떤 일로 잘못을 범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은 어떤 그런 케이스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얕은 문맥이. 이런 거 저런 거다 무시하고 그러고서 이거 하면 무조건 목사 데리고 오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문맥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의 장로는 여러분 우리 뭐 침례교회에서는 다 알고 있듯이 목사, 감독, 장로가 같은 사람을 가리킨다. 디도서 1장 가서 보시면 나와 있고 사도행전 20장에도 가서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아프면은 어쨌든 교회의 리더, 목사든 뭐 집사든 하여튼 교회의 리더들을 이제 데리고 와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잘못 생각하면 안 된다. 목사를 부르기만 하면 병이다 낫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에요, 그 얘기가. 또이 방식을 이걸 누가 가장 많이 이용하냐 하면 오순절 은사주의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해뭐 기름을 바르고 하고 때리고 이렇게 하고 낫게 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이 간과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프면 병자가 가야 되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는 누가 오라 그래요? 병자는 누워 있고 누가 그래? 교회 리더가 오라니까 영 반대잖아요, 지금.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이 이런 걸 가지고 인용하는 것 자체가 틀린 거다. 여기 지금 아픈 사람은 그냥 집에 누워 있고 교회 리더들이 오라는 거예요.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은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고쳐준다는 거니까 지금 내용이 지금 다른 거다. 이렇게 이해를 이제 하시고요. 가서 보니 앞뒤 문맥상 여기 병이 아픈 사람은 죄 때문에 아픈 거예요. 15절, 16절 저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병은 분명히 죄 때문에 생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30절 가서 보니까 죄의 만찬을 멸시하다가 어떤 사람 아프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죽임을 당하기까지도 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걸 보면 어떤 병은 분명히 죄 때문에 생긴다. 이 경우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징계를 받는 동안 너무 아프게 되면 교회 못 가거든요. 이럴 때 누구를 데리고 오라 그래?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지도자들 불러서 영적인 회복을 하게 될때그 병에서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문맥이다. 이 여기 문맥이. 그렇게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람들을 불러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하나님께는 죄들을 고백을 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허물, 아니면 잘못, 이것들 고백을 해야 된다. 지금 가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16절.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을 하라. 그렇게 되니까 리더들도 잘못이 있을 수 있고, 여기 지금 아픈 당사자도 잘못이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서로 고백하며 화해하는 그런 장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징계가 철회가 될수 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생겼냐.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또 고린도전서 5장 이런 데 가서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권징을 행했어요. 교회 안에서 너무 사악한 어떤 일을 하거나 하면 교회가 이 사람을 추방했습니다. 추방.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교회에 들어오려고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성도들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성도들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그러면 온 성도들이 오케이. 그걸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다시 교회의 멤버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절차를 이제 받았거든요. 다시 돌아오려면 자백하고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앞뒤 문맥으로 와서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을 용서받으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는 죄들의 용서를 받아야 되고, 16절, 성도들 간에는 서로 잘못들을 고백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 여기 가서 보면 이거 천주교 성경, 개혁 성경 이런 데는 너희 허물을, 여기, 죄들을 서로 고백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구절을 사용해서 고해 성사의 근간으로 삼고 있어요. 신부에게 가서 죄를 고백하는 그 구절이 어디 있냐? 그 얘기하면 이 구절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 왜? NIV나 로마 가톨릭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본에는 이 성경 번역이 너희 죄들을 고백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 죄들을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잘못. 죄는 하나님께 고백하지 사람에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목사에게 죄 고백하러 오면 큰일 나요. 제가 물론 듣지도 않겠지만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람에게 죄 고백하러 다니면 안 됩니다. 죄는 하나님께 고백하셔야 돼요. 사람들 가운데 잘못된 그런 일들, 그렇죠? 그건 허물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일들, 사람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일들은 그거는 사람끼리 화해해야 되니까 서로 고백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절 가서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름을 바르는 게 사람을 낫게 해요? 아니면 믿음의 기도가 사람을 낫게 해요? 여기 나오는 기름 바른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왜 기름을 또안 바릅니까? 여기 나오는 기름 바른다고 하는 의미는 기름으로 마사지를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특별히 지금처럼 무슨 이런 의료 어떤 그 기술이 이렇게 많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름을 해서 이렇게 마사지 같은 그런 형식을 하면서 그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런 기름 마사지가 사람을 낫게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기도가 사람을 낫게 한다. 그럼 믿음의 기도가 뭐냐? 요한일서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가서 보니까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거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진대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얻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아주 귀중한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믿음의 기도다. 믿음의 기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다. 지금 꼭 기름 바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당시의 풍습이 또 유대인 간의 그런 풍습이 기름 바르고 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꼭 기름을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하나님이 다 고쳐주실 거야 하고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조치, 첫째는 본인이 기도하는 겁니다. 둘째, 어디 의사를 찾아서 약을 사 먹어야 돼요. 그래도 안 되는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때는 교회 리더들을 불러서 같이 기도해야 된다. 그러고도 안 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그걸 그냥 이겨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김문영 형제님 이렇게 폐암이라고 하는 그런 그 진단 받았다고 할 때도 우리 교회 성도들 저와 함께 다 같이 가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같이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러고 왔거든요.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프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극심한 그런 병을 앓거나 이렇게 될 때는 그때는 우리 성도들이 같이 가서 특히 우리 남자 형제들 같이 가게 되면 다 같이 손을 얹고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 근데 그것이 꼭 이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야고보서의 그 구절은 여기 지금 병을 앓는 그 사람이 무슨 심각한 죄를 지었고 아니면 회중들에게 무언가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리더들 데려다가 그들과 함께 화해하는 가운데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병이 낫는다 그런 문맥이다. 그런 문맥. 이걸 우리에게 지금 적용할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병이 났을 때그 사람이 뭐 심각한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그건 우리가 알수 없는 문제고요. 그런 심각한 그런 병에 걸렸을 때는 본인이 기도하고 약도 먹고 우리 교회에 저를 비롯해서 성도들이 함께 가서 할수 있는 분들이 같이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심한 말을 거기 써놓긴 했거든요. 어떤 경우는 아프고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이건 심한 말이지만 사실이에요. 냉정하게 제가 얘기하는 거 어떤 경우는 아프고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서 기도 다한 다음에도 맨 끝에 가서는 가능한 한 아버지의 뜻이면 이 기도를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이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얘기했듯이 우리가 우리 자신이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낫게 해달라고 때를 쓰고 저도 가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끝에 가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기도로 끝을 맺는 것이 좋겠다. 그게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교회의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다음에 그 회개하는 그런 그 성도들과 함께 하나가 돼서 화해하는 거 이것이 중병을 앓고 있는 그런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가리켜서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라 그랬어요. 기도원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해야 된다고 매일 하는 거, 새벽 기도, 이게 효력 있고 뜨거운 것이 아니라 이런 기도가 효력 있고 뜨겁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정리합니다. 죄는 병을 가져올 수 있어요. 이러한 죄는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런데 죄를 잘 다루면 오히려 병이 나오면서 교회가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수 있다. 죄의 자백은 신부나 목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 해야 되는 거다. 이것도 이제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7에서 18절, 그다음에 1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그 사례로 엘리야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 당시에 활동한 하나님의 대언자예요. 여러분이 열왕기상 거기 가서 이제 17장, 18장에 가서 보시면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가서 보시면 몇년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 그래요? 3년 6개월, 3년 6개월. 누가복음 4장 25절에 3년 6개월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실제로 열왕기상 가서 보시면 안 나와요, 기간이. 기간이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이후에 그 기간이 3년 6개월이었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지금 여기 야곱을 통해서도 이야기한다. 네, 그런 내용 한번 기억을 하시고 간절히 기도한 그런 내용이 열왕기상 18장에 이제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17장 그 내용 여러분 가서 보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가서 보면 17절에 그가 간절히 기도했다. 열왕기상 17장. 그 다음에 18장,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었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이 엘리야하고 아합의 대언자들하고 싸운 이후에, 그 다음에 비가 오는 그 대목을 이렇게 기억하세요? 엘리야가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한 번에 구름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몇번 해요? 일곱 번까지 가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사실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특징이다. 이렇게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상투어를 남발하지 말고, 기도는 뭐예요? 구해야 되는 건데, 기도가 시작이 되면 전능하사 뭐 해갖고 말하자면 성경을 쫙 이렇게 해갖고 신구약까지 막 상투적인 걸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구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와서 기도 시간에 남을 가르치려고 하거나 아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을 하고 우리와 제가 이렇게 악한 상황에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하는 게 기도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상투어를 막 남발해 가면서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면 그걸 레토릭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철학적 수사기법을 사용해갖고 막 이렇게 나가면은, 아, 이 사람이 뭔가 잘못된 사람이구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방인들이 헛된 반복을 사용해서 기도했다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건 하나님 앞에 말짱 도루묵이다. 짧아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내가 무엇을 원합니다 하고 알리는 게 그게 기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은 방황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진리를 떠나 잘못하는데 누가 그를 돌아서게 하면 그 죄인을 그의 길에 잘못해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한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을 그가 알게 할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 중에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 지금 방황하는 사람은 1차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한 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다. 이 사망은 어떤 사망일까요? 사망이 두 개가 있잖아요. 육신적으로 죽는 첫째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히 하나님과 이별하는 둘째 죽음이 있어요. 여기 있는 죽음은 어떤 죽음인 것 같아요? 어떤 죽음에서 건진다는 거예요. 이미 성도면 둘째 사망은 여러분 당해요? 안 당해요? 안 당하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사망이에요? 첫째 사망. 어떤 경우에 첫째 사망이 생긴다 그랬어요. 성경에 가서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결코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일을 자꾸 사악하게 지면, 그러면 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 심지어 죽인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성도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육체의 죽음을 불러오는 그런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죄를 요한일서 5장 16에서 17절에는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누가 지으면 그건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엄청나게 사악한 경우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가서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아내와 음행을 벌였다. 이건 엄청나게 사악한 죄잖아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기도해서 저 사람을 사탄에게 죽도록 내어주었다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와 같은 일, 이런 건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닌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사망은 둘째 사망이 아니라 첫째 사망, 육신적으로 죽임 당하는 거. 왜 그래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죽임 당하는 그와 같은 일에서 벗어나게 할수 있다는 거다. 이런 내용을 보시고, 그러면 거기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를 떠나 잘못한다 그래요? 19절에. 진리를 떠나 잘못한다. 그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심하게 왜곡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이득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 말 그대로 아전인수식으로 이렇게 사용하면서 성도들 괴롭히는 이런 일을 하는 거.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사람을 진리 안으로 다시 회복을 시켜서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는 신자들에게 일단 적용이 되고 여러분, 진리에서 떠나서 벗어나서 방황한다 그러면 사실은 불신자가 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불신자에게도 성경의 진리를 잘 가르쳐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만들 그런 책임이 있다. 이런 거 이제 기억하면서 이제 야고보서 정리만 제가 몇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야고보서는 실제적인 잠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는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첫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인생의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점점 더 많이 인내하는 성도인가. 이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성도인가. 그것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 그 다음에 편견이나 분파를 형성하는 사람인가? 저 사람 저 가난한 사람이고, 뭐저 사람 어디 사람이고, 출신이 어디고, 뭐 이렇게 이런 거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 성도들을 대할 때 공정하게 대하는 사람인가? 이게 성숙한 성도인가? 성숙하지 못한 성도인가를 나누는 그런 시금석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늘 혀를 조심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혀. 집에서, 또 학교에서, 뭐 직장에서, 교회에서 혀를 늘 조심하는 사람인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친구인가 세상의 친구인가 세상의 친구가 되면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한 여자라고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면서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우는가 아니면 그냥 내가 다 세워놓고는 하나님 이루어주십시오 하고 이대로 하나님께 뭘 내미는 그런 사람인가 또돈 문제에 있어서 돈을 제대로 모으고 또 돈을 제대로 사용해야 될때 사용하고 특별히 사람을 고용했을 때는 그 고용할 때 주겠다고 약속한 대로 돈을 지불하는 그런 사람인가. 우리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려울 때 기도하는 사람인가. 어려울 때 기도하는 사람인가. 특히 어떤 이유로 알수 없을 때 병이 생겼을 때 성도들 좀 불러서 기도의 도움을 좀 구해야 되겠다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또 영적인 어떤 그런 회복을 통해서 병이 나아야 될 거, 이런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런 일들을 실시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마지막으로 진리를 떠난 그런 형제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이 진리 안으로 이끌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인가. 또 특별히 불신자들은 말 그대로 완전히 진리와 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요점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야고보서 한번더 읽어보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와 같은 그 교훈들을 적용하게 될 때, 그 적용한다고 한 얘기는 실천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그런 성도로 저와 여러분이 자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야고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